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되돌아가는 자는 그의 행위들로부터 그리고 선한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만족한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 패려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돌아서다, 변절하다, 물러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고 저버리는 이런 배반 혹은 배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글로 패려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과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이런 행위는 그런데도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스스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만족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모든 신의를 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정작 그 자신은 대단히 스스로 만족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그의 삐뚤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결행해 놓고도 정작 그 자신은 그렇게 행동한, 그렇게 결정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 결정이 옳았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결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대단한 만족감을 그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완고한 마음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바른 교훈과 권면과 책망을 거부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의 권면을 일체 거부하고 언제나 내 생각, 내 뜻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그 마음의 결정과 그 방향이 옳지 않소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기어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 자기가 결정한 그 길을 간단 말이죠. 예, 자기 결정이 절대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런 생각과 행동이 스스로 대단히 옳다고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패려한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배도의 길을 가고 누가 바른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돌아서고 변질되고 배반하겠습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늘 옳다고 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아집 속에서 결국은 기어이 그랬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우리의 지금의 감정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 타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변절하는 자들은 진리를 절대로 근거로 자기의 생각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증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자기의 생각, 느낌, 자기의 판단만이 중요할 따름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권면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마음이 패려한 자와 대조를 이루는 선한 사람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기서 선한 사람이란 진리의 길을 우직하게 순종함으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길을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변절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진리의 바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 역시 하나님께 붙들린 그 마음과 그의 모든 판단과 그의 행위와 그의 삶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마음이 패려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를 통해 만족을 얻고 물론 그것은 그릇된 만족이지만 선한 사람은 그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또 그도 역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만족일까요? 상당한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음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더 큰 감사와 확신과 영적인 희열과 환희를 맛보면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 대단한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마음이 폐려한 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함, 그 충성됨, 그 변치 않는 성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 대한 대단한 만족과 감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만족감은 결국 영원하지 못하고 그를 쓰디쓴 후회와 파멸로 이끌게 되지만 선한 자의 만족은 영원하고 복된 소망과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모든 올바름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오판하게 되고 인간이 어리석은 감정과 고집이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변절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해 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절하게 만든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바른 길로 갔어요. 믿음의 길로 갔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다 변절한다. 돌아서게 된다. 다시 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극소수가 아니라 큰 배도가 일어난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그 마음이 바른 진리와 신앙으로부터 돌아서거나 변절돼서 넓은 길로 제 속에는 옳은 길로 행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는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의 걸음을 분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열다라는 의미의 파타에서 유래된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활짝 그의 귀와 마음이 열려있는 자. 성경은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순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순진하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분별력이 없어서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는 단순함,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말 저 말 모든 말을 다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명철에서 비롯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그 지혜와 명철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삶을 빚어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문제가 뭐냐? 온갖 말을 다 주워 듣는단 말입니다. 그 모든 말 중에는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인간의 말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말,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철학과 사상과 미신적인 것을 따르게 하는 말, 그릇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말 등등의 온갖 사악한 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지금도 온갖 인본주의의 논리와 사상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도 책동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무너지게 한 것도 뱀의 혀에서 비롯된 사악한 논리, 미혹의 논리, 거짓의 논리였잖아요. 거짓의 말이었잖아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직도 이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생들을 보십시오. 그때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겼던 인간이 지금도 여전히 사악하고 참람하게 하나님을 밀쳐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어내는 교묘하고 현란한 논리들을 조심하십시오.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인간의 편에 서기 때문에 인간에게 꿀처럼 단 이야기들만 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척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원하는 것에 반대의 논리를 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허용하고 자유를 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신본주의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배도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찬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배도 아닙니까? 전통적인 교리를 멸시하고 전통적인 예배를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더 즐겁게 감동적이게 사람을 위하는 기독교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시 판을 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면 성경이 아닌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높이고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말들에 전부 다 현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바른 교회에서 비롯된 가르침인지 참 회심과 성화를 위한 말씀인지 그 진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지 인간을 위로하고 근거 없는 평안만을 안겨주기 위함인지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가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송두리째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한다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보행, 걸음을 뜻합니다. 삶의 방식을 비유하는 거죠. 삼가하다 말은 분별하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지혜롭고 총명한 슬기로운 자는 분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떼어놓는 걸음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선택하는 일들마다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진리를 기준으로 냉철하게 분별하면서 행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괴술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시대의 정신, 시대의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미혹과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더 혼탁해질 것이고 무엇이 참인 참 진리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가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정신과 철학과 사상과 정치적 이념의 논리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신을 추앙하고 받들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명철이 없다면 결국 그렇게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이고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언제나 우선이 되는 시대, 이미 그렇게 배도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돌이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성내고 믿는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 언제나 신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 경외심은 단순한 경외심이 아니라 언제나 악으로부터 떠나고 악에서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양심 속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나며 죄를 지었어도 즉각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멸망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언제나 악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고 생명과 더 결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와 악에 대한 정체와 실체가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낙을 누리고 죄와 더불어 함께 뒹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회심을 하면 죄와 죄가 아닌 것이 선명하게 분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모든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회심을 하고 나면 이게 죄였구나. 분명히 죄로 인식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죄에 대해서 더 명민해지고 예민해지는 이런 일들이 증가되게 됩니다. 더 죄에 민감해지게 되고 즉각적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영혼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양심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만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고 성령의 뜻에 민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경건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여기서 무지하고 미성숙한 자를 가리키는데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방자하다라는 번역의 원문의 의미는 방자하다, 화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쉽게 화를 내고 경솔하고 그리고 부주의하고 그리고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화를 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낸다라는 것은 그의 감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자기의 영혼이 잘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돼서 쉽게 화를 내고 또 자기가 언제나 옳다고 하는 자기 아집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행하는 성급함,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어리석게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슬기로운 자는 두려워함으로 돌이키는 자다.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성격 차이가 있겠죠. 좀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다혈질적이지 않고 좀 잘 참는, 좀 조용하고 온유한, 좀 선천적으로 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죠. 화를 냅니다. 실수를 합니다. 고집스러운 부분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은 쉽게 제어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진정으로 그 마음에 자신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킨단 말입니다. 아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내 입술이,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 넘어지는 일들을 내가 행했구나. 돌이킨단 말이죠.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후회합니다. 14절에서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스스로 만족하듯이 어리석은 자 역시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언제나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자만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와 마음은 그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즉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성경은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더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진력하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이 쉬 분노함을 경계하는 말씀이 그다음 바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를 잘 내는 자는 어리석음을 행한다. 그리고 악한 생각들의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쉽게 잘 화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그렇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즉시 후회하게 될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다스리는 일이, 화를 더디 내는 것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화를 잘 내는 것일까요? 왜? 왜 갱년기가 되면 화가 잘 납니까?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화가 잘 날까요? 화가 잔뜩 쌓여 있으니까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 분노의 게이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그 뚜껑만 열리면, 입만 열리면 화가 성질이 나는 거잖아요. 분노의 게이지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턱에까지 차 있단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항상 화를 낼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화는 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내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얘기하면 내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 이제 화가 계속 쌓이는 거죠. 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게 누구 때문이고, 어떤 이유 때문이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감정들이 누적되면 계속 화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 자체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해소하지 못하게 될 때, 화가 쌓이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젊어서 화가 나고 나이 들면 나이가 들어서 화가 납니다. 그러면 그 화가 결국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되고 그 화로 인해서 더 많은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화가 쌓여 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관계는 갈수록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피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러니 집안의 아버지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가정에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천덕꾸러기들이 됩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저래요, 어머니? 야, 너희 아버지 왜 저런다냐? 아버지들이 집에서 이렇게 뼈 빠지게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고 효도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 뭐 얘기만 하면 화부터 내시고 왜 우리 아버지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을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상쇄시키셔야 됩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받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사랑받지 못한 것, 무시당한 것, 이런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 자기 연민이 분노를 자꾸 쌓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게 되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내 인생을 지나오면서 내가 당한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여길 때, 저게 뭔데 나를 무시해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모두의 허물과 부족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대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연민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리석은 일을, 후회하게 될 일을 행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와 악한 괴계를 꾀하는 자가 병행을 이루고 있죠.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노를 참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어이 복수를 계획하게 돼 있어요. 그 분노를 악으로 표출할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 내가 저놈한테 어떻게 복수하지?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내가 어떻게 두 대, 세 대 좀 후려 갈겨주나? 그래서 내가 이 분노를 내가 좀 해결하나? 악한 이 분노가 악한 계획을 도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 인간의 복수를 해줄까? 결국 그 분노가 마음속에서 더 큰 악을 도모하게 되고 악한 일을 꾸미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3자한테 가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고 막 혐오하고 증오하게 되는, 입으로 이제 범하는 죄를 마구마구 이제 표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억울하게 만든 자를 되갚아 줄까를 고심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심하는 거예요.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 마음이 악에 사로잡혀 있고 그의 말은 언제나 욕설로 가득하고 그의 눈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글거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누가 벗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언제나 분을 참지 못해서 악을 도모하고 분쟁과 다툼으로 악을 저지르는 그를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결국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렇게 더욱 나를 고립시킬 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고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원인이 되는 내 자신을, 그리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외부의 원인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주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해 분노로 반응하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러면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는 것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분노란 말입니다. 분노. 더 나아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는 죄인일 뿐이라는 이런 인식, 너나 나나 그대나 나나 이런 인식을 통해서 나에 대한 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나 분명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분노할 일에 대해서 부디 골몰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리십시오. 하루 종일 분노할 일,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일, 그 사람,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 분노는 분노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분노보다는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나로 인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바로 이 우리 자신의 분노와 싸워야 하고 악을 꾀하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이기심, 이 지독한 자기 사랑과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 부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이해로 우리 인생을 보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모든 지체들과 가족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온유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